그 참전 화장품 회사의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안정을 찾아갈 때쯤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추석하는 친구 장로님이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대요. 오랫동안 친분을 지내고 있던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맞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김 장로, 내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탑을 세워야 하는데 어젯밤 꿈에 자네가 김 장로가 그 십자가탑을 세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참 이상하지?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김 장로일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김광석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정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어떻게 하냐고 순종할 수밖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 탑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교인도 아닌데 십자가 탑을 50m 되는 굉장히 높은 탑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새로운 사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압기정동 그 뚝길 옆에 있는 어떤 건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이제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건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한강이 앞에 보여드려요. 한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강 건너편에 아주 멋있게 지은 교회의 십자가탑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건 무슨 교회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바로 그 교회가 자신이 세워진 십자가탑이 있던 신양교회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석 회장이 아,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두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건물을 계약하고 또 그 건물 안에서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이 장로님에게 맞은편에는 아름다운 사옥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회장을 통해서 그 회사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여러분의 다음에 던지는 질문은 항상 곤란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마치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의 편한 생활, 가지고 있는 재산,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 속에 심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루만한 줄 아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제까지는 너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을 선뜻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부르심을 받고 나면 왜 이렇게 잴 게 많고 셀 게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80의 나이라고 오늘 성경 7절은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땅이지만 이미 미디안 광야가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낳고 편안하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군대를 붙여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 혼자 가서 80대 노인 단신으로 너 혼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과 저 다르지 않다고 항상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해서 바로에게 막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을 설득해서 보냈어요.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야 쟤네들 이제는 집도 주지 마.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을 회복시키라고 얘기해서 간신히 용기 내서 가서 얘기했더니 도리어 엄한 일만 생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고 바로가 어찌 들을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너를 비난해도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바로한테 가서 내가 명령한 말만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6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똑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거절했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바로나 정말 그 완악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는 핑계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전도할 만한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찬양할 만한 목소리도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몸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세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합니다. 말을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바로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6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봤자 손해본 일만 될 텐데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더 받을 텐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쌓은 돈만 잃어버릴 텐데, 정말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구차하게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헌신해 봤는데, 전도해 봤는데, 도움을 줘 봤는데, 순종해 봤는데 손해가 더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그 부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왜 사서 그 센 고생을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겨우 용기 내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완전히 반발을 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벽돌을 굽는데 집을 빼라 그래요. 도리어 구에다가 똑같은 양을 만들어 놓으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5장 21절 6장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괜히 와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일만 힘들게 됐다고. 좋은 일 하다가 비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80에 왜 그 비난을 들어야 되고 그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내가 범죄해서 40년을 도망자로 살았는데 내가 왜 또 가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 나이 돼서 구차하게 왜 그런 일에 임바브 돼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비난 들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좀 편히 다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요, 아마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 고생을 지금 이 나이에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들어서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포기하고 그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저 인간 다시 안 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절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그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은 말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벌써 40년을 광야에서 썩었기 때문에 행색이나 뭐나 좀 그렇게 볼 거야. 하지만 바로에게 너에게 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권위를 줄 것이고 네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드는 것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너는 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 내가라는 말이 그 그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1절에도 내가, 2절에도 내가, 3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5절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한 입담도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힘도, 명예도, 지식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말 바로 앞에서 전능하게 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못해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산과 넓은 강, 그것을 건널 수 있는 능력,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만 있으면,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만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못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 한다면 내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스룹바라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벗개로 들고 돌아야 합니까? 괜히 돌이나 맞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모세는요, 일의 결과를 불행하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저것도 안 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발로 뻥 차면 아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뻥 차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가 아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아픔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말을 해도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아론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그 얘기를 바로에게 할 것이고 그 바로를 통해서 네 백성들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백성도 싫다 그랬지 바로도 싫다 그랬지 그럼 네 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말할 것을 명한 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을 바로가 그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 대언자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영국에 대한 독일군의 그 독일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킹햄 궁전이 그 폭격으로 인해서 벽 한 부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버킹햄 궁전은 그 영국의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 영국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매 주마다 내보내는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독일군의 폭격 때문에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왕궁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우리는 단합된 영국으로 일어나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사이가 떨어진 일이었는데 그것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영국군인 영국군과 영국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미래에 이렇게 또 되면 안 될 것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 가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522빌리언 달러가 걸린 메가 밀리언 달러 위너가 생겼습니다. 어저께 어디 갔다 오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뭘 까먹었냐고. 러터 티켓을 안 샀대. 왜 안 샀냐 그랬지. 522빌리언인데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퍽이나 기대도 크다. 그 한 장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 받아봤자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바보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 왜 이렇게 돈 낭비를 해? 왜 이렇게 건강에 해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면 그릇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 기로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 한 컵이라도 준다면 하나님 믿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 혼자서 너무 많은 꿈을 꿔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그 꿈을 꾸는 거를 그만둘 때 아마도 제가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은 절대로 여러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고통의 순간을 고통을 다시 한번 당한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통을 당해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여기서 조용히 살았는데 뭐 내가 나가서 또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을 때는 사고 쳐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그 고생을 또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모세에게 줄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행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요. 근데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런데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시니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내가 너한테 이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얘기할 때 내가 많은 이적과 표징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도 바로가 안 들을 거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를 심판해서 너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교만한 마음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맞다 네가 앞으로 겪을 일은 고난의 길은 맞는데 내가 그 모든 길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줄게. 그리고 끝에는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삶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막 놀고 먹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다 얘기해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싫어요. 그냥 두렵습니다. 그냥 그 고난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는 낳고 싶은데 10달 동안 입덧하고요. 10달 동안 막 그냥 띵띵대고 막 자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를 싫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는데도 사명 앞에서 아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아는데요. 그냥 그래도 안 할래요.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는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모세가 와서 Let my people go. 우리 백성들 풀어주라고 딱 얘기하면 바로가 네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히어로가 됩니까? 모세가 히어로가 되잖아요. 모세가 완전히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백성이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과정을 다 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경험합니다. 정말 그 패스오버라 그러죠. 출애굽할 때 정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다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아, 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들, 노예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주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사단마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네들 아무것도 안 하다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는 길을 쓰고 진짜 점심 싸고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힘든 일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반드시 그 노력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그 현장에 있습니까?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늘이 더 깨끗하고 바다가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새싹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고요.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꽤 큰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에 100명을 전도하며 그 전도왕이 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항상 다 바라보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한 가정을 정하고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자 장소 정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주인의 대답도 간단했답니다. 우리 길은 교회 안 다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하게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있다 그 집을 또 갑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첫 번째보다는 조금 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교회 안 간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왜 또 왔어요? 그러면 또 권사님이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더니 저 할머니가 이제 망령이 들었는 모양이라고. 어? 교회 안 간다는데 왜 또 왔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물을 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 권사님이 아주 기쁜 모습 얼굴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받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나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요. 내가 주님 때문에 소금도 맞고 물도 맞았네 참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한 번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인이 나와보니까 지난주에 자기한테 물벼락 맞고 소금 맞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계속 찾아올 거냐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고. 내가 오늘 한 번만 교회 나가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네, 그러지요. 그럼 가실까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동안에 기도 때문이었겠지요. 그 사람이 그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100명을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일 거절함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도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니고요. 모시아는 사람이라도 아마 쓰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역사 속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썩어져가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며 거름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회사원이 없다면 절대로 그 회사는 설줄 수 없고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도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고통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없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온전해져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능력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